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쿠린 부족의 우준주리 워룽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호주 공영 SBS 한국어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에 SBS 한국어 프로그램 멜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의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김하늘입니다. 연말을 맞아 여행 계획 세우셨을까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은 휴가 기간 걱정도 크실 겁니다. 특히 비행기를 타는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되실 텐데요. 반려동물이 비행기에 함께 탈 수 없어 여행길도 마음이 편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항공에선 국내선 일부 노선에 반려동물의 객실 동반 탑승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객실 탑승 조건은 꽤 까다롭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컬처인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후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선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을 맞아 쇼핑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선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를 통해 호주 원주민의 토착 소유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노던 테러토리 북부 해상에서 1등급 폭풍으로 발달한 열대성 저기압 피너가 향후 2등급으로 세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미국 탈퇴 여파로 전체 인력의 약 25%를 감축하며 조직 축소에 들어갑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주가 나치 구호 반복 시에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구구 상징과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G20에 참석 중인 고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와 원전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를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협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잔디 야당 대표가 일부 의원들의 행동에 반감을 품고 탈당한 전 자유당 상원 의원 동료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5월 선거까지 상원 의원직을 유지했던 홀리 휴즈 전 상원 의원은 어젯밤 리 대표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며 사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드니의 2GV 방송에서 휴즈 의원은 일부 동료 의원들을 향해 무능하고 게으르다고 묘사하며 당이 가치관에서 벗어났으며 내부 분열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ABC의 RN 브렉퍼스트에 출연한 리 대표는 휴즈 의원과의 우정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최근 뉴사우스웨일즈주 중부 고원지대로 이사해 펍을 인수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Well, he's a dear friend. I've known her for 25 years and, you know, we're still dear friends.
리 대표는 홀리는 소중한 친구이고 25년 동안 알고 지낸 소중한 친구지만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홀리가 최근 리스고 근처에 술집을 열기 위해 센트럴 웨스트로 이사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민정책을 둘러싼 자유당의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리 대표는 지도부의 존폐를 위협하는 당내 분열에 관한 질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맡기겠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플랫폼 중 하나인 로블록스가 호주에서 시행될 소셜미디어 청소년 사용 금지 조치에 앞서 모든 이용자에게 얼굴 스캔 기반 나이 추정 기술을 도입해 연령대별 채팅 제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로블록스는 성인 이용자와 어린이 이용자 간 부적절한 대화를 제한하기 위해 모든 이용자에게 얼굴 스캔을 통한 나이 추정 절차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12월 호주에서 의무화되기 전에 먼저 자발적인 조치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로블록스는 전 세계 약 3억 8천만 명의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나이 추정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며 해당 소프트웨어는 이용자의 얼굴을 스캔해 나이를 추정하고 9세 미만과 9세에서 12세, 13세에서 15세, 21세 이상 등 총 6개 연령대로 분류합니다. 이 같은 변경은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일주일 전부터 적용되지만 로블록스는 금지 대상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로블록스의 이러한 조치가 향후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과 관련한 일본과 중국의 갈등 양상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 당국은 중국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혼잡한 장소를 피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달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후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후 보복 조치를 취하며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이번 주 G20 정상회담 기간에 시진핑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키아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일본은 여전히 대화에 열려있다고 말하면서도 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대만의 타이페이시 주민들은 이 지역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How could a conflict not affect everyone?
대만 시민은 분쟁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면서 아무도 갈등을 원하지 않고 고통받는 것은 언제나 평범한 시민들일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당파적인 입장이 아니라 대만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이며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하며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이 민주세력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력을 사용해서 대만을 장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대만 정부는 중국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가 엡스틴의 수사 기록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성범죄자인 고 제프리 엡스틴에 대한 파일 공개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법무부 간의 갈등과 긴장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엡스틴과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철회한 후 이틀 뒤에 열린 하원 표결에서 찬성 427표, 반대 1표로 가결됐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투표 후 민주당 라시다 트라이브 하원 의원은 학대 가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oday, despite all the giant cover-up attempts by this administration and this speaker of the house,
트라이브 의원은 오늘 현 행정부와 하원 의장의 거대한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엡스틴 관련 파일을 모두 공개하기로 투표한 것이라면서 분명히 말하자면 소아 성애자에 대한 보호는 없으며 어린아이들의 끔찍한 학대를 목격하면서도 눈 감아주고 미소만 지으며 참여했던 양당의 부유하고 권력 있는 남성들에 대한 보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국 관련 소식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원전과 방산 분야의 협력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첫 순방지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정권이 교체돼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우주, 원자력 분야 등 산업협력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 7건도 체결됐으며 이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다음 순방지인 이집트로 출국합니다. 내일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던 테러토리 인근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 피너가 톱엔드에서 1등급 폭풍으로 발달한 가운데 상륙하거나 약화되기 전에 2등급 폭풍으로 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안에서 발생한 이 열대성 저기압은 밤새 세력을 키운 후 열대성 저기압으로 분류됐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피너는 북동 북쪽으로 서서히 이동 중이며 마지막으로 보고된 곳은 다윈에서 북북동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기상청은 피너가 앞으로 36시간 안에 세력을 강화해 방향을 바꿀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피너는 노던 테러토리 해안에서 계속 멀어지다가 남쪽 또는 남서쪽 해안선을 향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극우 극단주의자를 처벌하고 신상을 밝히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앞으로 나치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징역형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1월 8일 검은 옷을 입은 네오나치주의자 60명이 의회 앞에서 히틀러 청소년 구호를 외친 일이 있은 후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해왔습니다. 나치 상징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많은 관할 지역에서 금지되어 있지만 이번 법안은 이미지나 기타 특징을 통해 나치 이념을 지지하는 행위까지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나치 구호를 반복하는 사람은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대교 회당과 유대교 학교, 시드니 유대교 박물관 근처에서 나치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이보다 더 큰 두 배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호주 연방경찰이 호주를 떠나는 유학생들에게 은행 계좌와 신분증을 범죄 조직에 넘기지 말라는 긴급 경고를 발명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본국으로 귀국하는 대학생들에게 신분증 발급과 호주 은행 계좌와 사용과 관련해 2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에 거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죄자들은 이를 이용해 신분을 사칭하거나 취약한 호주인들로부터 사기 행각을 벌이는데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범죄 수익의 약 10%를 수수료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연방경찰은 이러한 제한들이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으며 학생들이 범죄 네트워크와 영구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인력이 내년 중반까지 거의 4분의 1, 즉 2,000개 이상 감축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인원 감축의 원인은 최대 지원국인 미국이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월 취임 후 WHO에서 탈퇴했고 이로 인해 WHO는 업무 규모를 축소하고 경영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미국은 WHO의 가장 큰 재정 후원국으로 전체 기금의 약 18%를 기여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5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951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17도에서 낮 기온 26도. 멜번 대체로 맑겠고 오전 6도, 낮 기온 18도. 브리즈번 대체로 맑겠습니다. 18도에서 31도. 퍼스 오전에 구름 끼겠고 18도에서 25도. 애들레이드 11도에서 20도로 대체로 맑고 잔잔한 바람 불겠습니다. 캔버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9도에서 낮 기온 28도. 호바트 부분적으로 흐리고 선선하겠고 6도에서 16도 예상됩니다. 다윈 대체로 맑겠고 27도에서 낮 최고 33도. 서울은 내일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6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 후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데일리 오버뷰 오늘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로 문을 엽니다.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될 정보와 사안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호주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쇼핑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사고 싶었던 물건을 장만하기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을 맞아 쇼핑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 호주인들이 사기로 잃은 금액은 약 2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쇼핑 사기 예방 방법과 함께 자세한 내용 익스플레이너에서 이하은 프로듀서가 전해드립니다. 익스플레이너.
호주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다가오면서 요즘 많은 분들께서 쇼핑에 관심이 많으시죠? 이 시기에는 더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어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구매하기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을 맞아 쇼핑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제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에서 발표된 보고에 따르면 올해 호주인들이 사기로 잃은 금액이 거의 2억 6천만 달러에 달하며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객들에게는 세일로 위장한 사기에 주의하라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미 쇼핑 사기는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사기범들은 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가짜 웹사이트와 광고, 그리고 소셜미디어 계정과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피해자가 가짜 상품을 구매하게 만들거나 결제 정보를 빼내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카트리오나 로우 부위원장은 사기범들은 쇼핑객들이 할인 상품을 찾는 이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좋아한다라며, 그리고 웹사이트의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하며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공유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결제 전 몇 가지 간단한 점검만으로도 사기를 피하고 돈을 지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사기범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도용해 피해자의 지인을 노리는 방식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기범들은 계정을 탈취한 뒤 가짜 티켓 판매, 파격적인 가격 인하, 그리고 투자 사기 등의 콘텐츠를 게시하며 피해자를 유인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회용 인증번호를 요구해 친구들의 계정까지 연쇄적으로 탈취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경쟁소비자위원회 로우 부위원장은 사기범들은 신뢰관계와 사회적 연결망을 이용해 사람들로부터 돈과 개인정보를 빼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반드시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구매 전 단 몇 가지 검토만으로도 사기를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사기범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 지인과 함께 점검하는 게 중요한데요. 국가사기방지센터는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 신고가 12% 증가했고,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 신고가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퍼스트네이션 원주민 주민의 신고도 50%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멈추고 확인하고 그리고 보호하라는 원칙을 지켜 사기를 예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돈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 반드시 시간을 갖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나 기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또한 공식 웹사이트나 앱에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직접 연락을 해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고 경찰과 스캠워치 등에 신고하며 계정 보안 설정을 변경하는 행동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사기방지센터의 스캠워치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5만 9,310건의 사기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약 2억 6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20% 감소했지만 피해 금액은 16% 증가해 2억 5,95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으로 많은 곳에서 이미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할인폭이 큰 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지만 그만큼 사기 위험도 커지는 시기인데요. 쇼핑할 때는 항상 서두르지 말고 판매자와 상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낯선 웹사이트나 너무 좋은 조건의 거래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점검만으로도 사기를 예방하고 돈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즐겁고 현명하게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11월 19일 수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입니다. 호주는 풍부하고 다양한 원주민 문화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데요. 원주민 토착 소유권과 토지 권리,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토착 소유권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토착 소유권, 토지 권리, 그리고 조약은 원주민 문화를 강화하고 호주 원주민 공동체가 땅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접근법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이번 에피소드에선 토착 소유권에 관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호주에서의 삶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를 듣고 계십니다.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호주는 테라눌리우스, 즉 주인 없는 땅으로 선언돼 백인 정착 이전에 이곳에 살았던 호주 원주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꾼 것은 역사적인 법적 사건, 마보 사건이었습니다. 1982년 에디 마보가 이끄는 메리암 사람들이 퀸즐랜드 최북단의 머레이 제도에 대한 전통적 소유권 인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거의 10년에 걸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호주 대법원은 메리암 사람들이 그들의 땅에 대해 토착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테라눌리우스라는 법적 허구를 뒤집은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정 이후 1993년에 연방의회는 원주민 토착 소유권법을 제정했습니다. 1993년 11월 15일 당시 폴 키팅 연방 총리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의 마보 판결에 대한 호주 정부의 대응을 발표했습니다.
The court's decision was unquestionably just. It rejected a lie and acknowledged the truth.
키팅 당시 연방 총리는 대법원의 결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의로웠다며 그 결정은 거짓을 거부하고 진실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 거짓은 테라눌리우스, 곧 호주가 주인 없는 땅이라는 편리한 허구였다며 그 진실은 원주민 토착 소유권, 즉 그 땅이 원주민의 것이었고 유럽의 정착 200년을 거치면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 법적 권리가 살아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착 소유권은 일부 호주 원주민들이 그들의 전통법과 관습에 기초해 땅과 물에 대한 권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정부가 부여하거나 협상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호주 법원이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토착 소유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여러 권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흔히 권리의 다발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사냥, 어로, 의식, 중요한 문화유산지 보존 등 땅과 물을 사용하는 다양한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적 소유나 상업적 소유가 아니라 오랜 문화적, 정신적 전통에서 비롯된 공동체의 공유,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착 소유권이 농업, 광업, 지방 정부 활동과 같은 다른 토지 이용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이용은 토착 소유권과 나란히 존재합니다. 이는 호주 원주민들이 농민, 광산업자, 지방 자치단체 등과 토지에 대한 권리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호주 원주민들에게 토착 소유권은 땅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정체성, 문화, 소속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야우루 공동체의 지도자이자 학자인 피터 유 교수가 설명합니다.
What native title does is provide you with the opportunity to reframe the nature of
유 교수는 토착 소유권이 하는 일은 여러분의 공동체와 관계를 지배하는 근본 규칙의 성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제 공동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토착 소유권은 언어, 노래와 춤, 문화 지식을 배우고 다시 배우는 토대를 새롭게 마련해준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그 덕분에 우리 가족과 부족 집단 내에서 계승 역량을 구축하는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인정을 받는 과정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토착 소유권을 입증하려면 공동체가 그 땅과의 지속적 연결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종종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구전 역사, 이야기, 기록을 통해 이뤄집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며 전통법과 관습이 서구의 법체계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토착 소유권과 문화유산법을 전문으로 하는 그위넷 고바르단 변호사가 그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We're trying to fit a traditional culture into like a framework.
우리는 전통 문화를 하나의 틀에 끼워 맞추려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맞춰보려 하지만 그 안에는 본질적인 난제가 있어 문제가 생긴다고 고바르단 변호사는 말합니다. 이어 우리가 맞추려는 그 제도 자체, 그 틀이 애초에 그런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그럼에도 토착 소유권은 실제로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언어를 되살리고 땅과 물을 가꾸는 전통적 방식을 회복하며 전통적인 땅과 물에 관한 의사결정에 더 강한 역할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토착소유권법 시행 이후 현재 토착소유권은 호주 영토의 약 40%를 포괄하며 주로 전통과의 연결이 유지되어 온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토지 소유권과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시나 지역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분들, 특히 많은 이민자들에게는 토착 소유권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를 이해해야 하는 것은 존중과 화해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다시 고바르단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note, and this is very generally speaking, but something like native title rights.
매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토착 소유권과 같은 권리와 이익이 사람들의 개인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일은 거의 없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람들은 이것이 일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고바르단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폴 키팅 전 연방 총리가 마보 판결을 되돌아보며 말했듯 토착 소유권을 호주의 토지 관리 체계에 도입하는 것은 호주 원주민에 대한 정의 차원을 넘어 모든 호주인에게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We can move on to see Mabo as a tremendous opportunity it is, an opportunity to right an historic wrong.
우리는 이제 마보를 거대한 기회로 바라볼 수 있다며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수탈의 역사를 넘어설 기회, 원주민의 땅과 문화 사이에 오랜 연결을 회복할 기회, 쓰라림의 원인을 치유할 기회, 원주민 문화를 우리 국민 정체성의 규정적 요소로 인정할 기회, 그리고 이 현대적이고 자유롭고 관용적인 첫 호주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터전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기회라고 키팅 전 연방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많은 호주 원주민에게 토착 소유권은 단지 법적 절차가 아니라 조상들의 이야기를 살아있게 지키는 방식입니다. 호주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 토착 소유권을 이해하는 일은 호주 원주민들이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지금도 살아있는 땅과 맺고 있는 깊은 연결을 이해해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착 소유권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합의들이 호주 전역에서 땅, 물, 문화유산을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보호할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지관리, 조약, 토착 소유권은 각각 다른 법적, 정치적 절차를 갖지만 모두가 원주민의 컨트리와의 연결을 인정하고 자결권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를 공유합니다.
We need our land, our culture, our language, and our community.
우리는 우리의 땅,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개발에 반대하지 않지만 이것들이 토대가 돼야 한다고 유 교수는 전했습니다.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sbs.com.au/australiaexplained를 방문하십시오.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컬처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실 때 등받이 어디까지 젖혀야 하나 고민될 때 있으셨을 텐데요. 최근 캐나다 저비용 항공 웨스트젯이 이코노미 좌석의 등받이 조절을 유료 옵션으로 전환하며 공간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호주 버진 오스트레일리아는 반려동물 객실 동반 탑승 시범으로 또 다른 한우리 동반 문화를 실험 중입니다. 컬처인에서 유화정 박성일 프로듀서와 자세한 내용 들여다봅니다.
이제 비행기에서 의자를 뒤로 젖히는 것만으로 돈을 더 내야 한다면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캐나다의 저비용 항공사 웨스트젯이 일부 항공편의 이코노미석 등받이 조절 기능을 유료 옵션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승객 편의를 줄이는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공차였던 서비스가 또 하나 사라진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컬처인에서는 좌석 등받이 유료화 논란을 계기로 항공 서비스의 공간권과 또 수익 구조, 그리고 변화하는 비행 문화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유화정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중국 항공기 안에서 좌석 등받이를 놓고 승객 간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요.
네.
네, 등받이 논란,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닌 듯한데요.
맞습니다. 비행기 안에 오래된 신경전이죠.
그렇죠. 네,
바로 뒤로 젖히는 사람과 뒤에서 맞받는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네.
비행기 내 제한된 공간에서 등받이를 젖히면 공간이 더 좁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좁은 이코노미 좌석에서 등받이를 젖히면 앞사람은 좀 편하겠지만 뒷사람은 노트북도 펴기 어렵고 식사도 불편해집니다.
네.
이걸 두고 요즘에는 공간권, 스페이스 라이트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렇군요.
등받이를 내리는 건 해당 좌석의 비용을 냈으니 내 권리라고 주장하는 한편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또 민폐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나의 휴식권과 또 남의 공간권이 맞붙은 셈인데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좌석을 젖히는 건 내 권리다. 또 이런 주장이 늘 나오게 되는데요.
네. 한국에서도 최근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한 이용자는 좌석을 구매했으니 등받이를 젖히는 건 내 기본 권리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하지만 법이나 규정상 권리로 명시된 건 없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이착륙할 때와 기내식 등 식사 시간에만 등받이를 원위치로 세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네. 외의 시간에는 승객 간의 다툼이 크게 번지지 않는 한 이 등받이와 관련해 항공사 측에서 따로 강제하는 사안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 등도 기본적 예절과 양해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네.
또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에도 좌석 간격이나 등받이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 등받이는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상호 예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갈등이 생겨난 근본 원인, 결국에는 이 좁아진 좌석 간격일 텐데요.
네.
바로 항공사의 수익 구조 때문이라고
정확합니다. 이 같은 갈등은 애초에 좌석 간격 축소에서 비롯됐습니다. 항공사마다 좌석 간격도 다르고 또 이코노미석은 등받이 각도도 크지 않죠.
그렇죠.
네, 좌석이 좁아진 만큼 작은 각도 하나에도 예민한 시대가 된 겁니다.
네.
네, 게다가 최근 항공사들이 좌석 간격을 점점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일부 단거리 저비용 LCC의 항공기의 경우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 즉 레그룸이 70대 초반까지 좁아졌습니다. 70cm를 조금 넘는다는 거죠. 그 간격이.
네,
이런 상황에서 등받이를 젖히는 행위 자체가 민감한 문제가 된 거죠.
네, 사실 이 좁아진 공간에서는 뭐 등받이 몇 도만 젖혀도 정말 큰 스트레스로 느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클라이닝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비행기 안에 사회적 마찰이 되어버린 거죠.
네.
한정된 기내 공간에서의 인간관계, 작은 각도 하나가 갈등을 낳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의 저비용 항공사 웨스트젯이 이코노미석의 리클라이닝 기능을 유료 옵션으로 전환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인가요?
네, 웨스트젯은 최근 보잉 737 기종 43대를 개조하면서 이코노미석 대부분을 고정형 좌석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기본 이코노미석은 더 이상 뒤로 젖혀지지 않게 되고요. 또 고정형 등받이라 승객의 임의로 각도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네.
물론 약간의 기울기는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네. 네,
등받이 조절 기능을 원한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요.
네.
프리미엄 또는 익스텐디드 좌석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 이코노미석에서는 뒤로 젖히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렇죠.
리클라이닝 상위 좌석의 특권이 된 셈인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웨스트젯 항공사의 자체 조사에서 승객의 절반은 다른 사람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아서 좋다고 대답했고요.
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장거리 비행에선 불편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웨스트젯의 이코노미석 등받이 조절 기능 유료 옵션 전환에 따른 반응들이 SNS상에 뜨겁게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밈 형태로 풍자적 반응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등받이를 젖히는 순간 뒤 승객의 인생이 눌린다 같은 웃픈 풍자도 있고요.
네.
이제 숨 쉬는 것도 유료냐라는 냉소부터
네.
싸게 타는 대신 합리적 선택 아니겠느냐는 객관적인 평가까지 비판과 동의가 공존하는 풍경입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요.
네.
네, 그런데 이 웨스트젯 항공, 한국과도 또 인연이 있죠?
네, 이 웨스트젯. 저렴한 항공권 가격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저비용 항공사인데요.
네.
현재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까지 노선을 확장하고 있는 캐나다의 제2의 항공사입니다. 2024년부터 캐나다 캘거리에서 인천 직항 노선을 운항하고 있고요.
네.
2025년에는 대한항공이 웨스트젯 지분 일부를 인수하면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이번 조치는 한국 승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런 흐름은 결국 이 항공사들의 수익 다각화 전략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는 기존에도 수화물, 기내식, 좌석 지정 등 이른바 서비스 쪼개기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네.
이번 등받이 기능 유료화는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 요금은 싸지만 기존에 있던 기본 서비스 기능이 사라지는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를 가리켜 이코노미 내부의 또 다른 계층화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정말 이 좌석 하나에도 등급이 좀 굉장히 세분화된다는 건데요.
네.
항공사 입장에서는 뭐 선택권을 준다고 말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기본이 사라졌다는 또 불만이 커질 수밖에 네. 없는데요. 네, 비슷한 해외 사례들 더 있을까요?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의 운임비는 단 1달러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수화물과 기내 반입 수화물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기내 반입 수화물은 1인당 미화 35에서 65달러이고요.
네.
위탁 수화물도 한 개당 30에서 50달러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우리 속담이 여기에 딱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네. 네.
좌석 선택을 더하면 오히려 일반 항공사보다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항공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변동하므로 1달러 운임은 특정 조건, 즉 비수기, 비인기 시간대에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예로 유럽의 라이언에어는 과거 서서 가는 좌석까지 검토한 바 있습니다.
네.
바로 입석 비행기입니다. 네, 실제로 도입되진 않았지만 저비용 항공사가 어떻게 극단적 비용 절감을 고민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 이 서비스의 품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를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현상 과연 선택권 확대일까요? 아니면 기본권 축소일까요?
글쎄요. 그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요즘 항공 서비스의 논의는 돈을 넘어 비행 문화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눈여겨볼 점으로 최근 호주의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항공은 지난 10월 16일부터 국내선 일부 노선에서 반려동물의 객실 동반 탑승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호주에서요?
네.
꽤 놀라운 소식인데요. 그동안 호주는 이 반려동물의 객실 탑승 굉장히 엄격히 금지해왔던 대표 국가인데요. 네, 어떤 노선에서 시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번 시범 운영은 현재는 멜번 골드코스트, 선샤인 코스트 구간 일부 항공편에서만 가능합니다. 시범 운영은 2026년 1월까지 진행되고요.
네.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은 소형견이나 고양이, 또 케이지를 포함해 8kg 이하로 제한되고요.
네.
창가 좌석에만 탑승이 허용됩니다.
네, 조건이 좀 꽤 까다로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여행할 수 있다는 의미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승객들 반응은 어떤가요?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 않습니다.
네.
네, 이제 가족 전체가 함께 여행할 수 있다는 반려인들의 호응이 단연 컸고요.
네.
물론 기내에서 짖거나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시범 비행에서는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하네요.
네.
또 시범 비행에 탑승했던 언론인과 승객들의 후기에서도 생각보다 조용했다. 기내에서 반려동물이 있는지도 몰랐다 등 실제로 반려동물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한편 버진 측은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순환 시스템 헤파 필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네.
덕분에 비행 중에 불쾌한 냄새나 알레르기 문제도 거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된 등받이 각도로 예민해지는 기내 공간권부터 또 편의성과 반려동물 동반까지 이제 이 기내 문화 새롭게 좀 재정비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좌석 간격이나 기내식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공간 디자인, 경험 디자인 그리고 고객의 감정까지 고려하는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승객들은 비행 중에도 내 일상과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가 큽니다.
네.
또 목적지보다 여정이 중요하다는 말이 이제는 항공 서비스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사람은 등받이를 뒤로 젖히며 휴식을 찾고 또 뒷사람은 그만큼의 공간을 잃게 됩니다. 돈 내고 뒤로 젖혀라. 네, 이 자극적인 문장은 오늘날 항공산업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오늘은 기내의 한 좌석에서도 권리와 예절 또 수익과 가치가 함께 재조정되고 있는 항공서비스의 현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유하정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방송에선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선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을 맞아 쇼핑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들을 통해 호주 원주민들의 토착 소유권의 역사와 그것이 갖는 의미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처인을 통해 항공기 관광권 논란과 반려동물 객실 동반 탑승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4시에 SBS 3 라디오에서 생방송됩니다. 끝곡으로 지드래곤의 드라마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홍태경, 저는 김하늘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